빌립보서 54번 메시지.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목표를 향하여 쫓아감. 이 메시지는 3장 14절에서 발견되는 두 단어, 즉 목표와 상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목표에 이른다면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는 것은 상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는 무엇이며 상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목표와 상 둘 다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대답이 정답으로 여겨질 수는 있으나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3장 10절부터 14절에서 목표와 상에 관하여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3절은 우리가 14절에 있는 목표와 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11절에서 우리는 뛰어난 부활이 사실상 그리스도와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통을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의 부활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기껏 해야 그들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알 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한 합당하고 적절한 메시지가 드뭅니다. 바울이 말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는 설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갈망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그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통을 아는 것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상은 매우 깊으므로 그것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온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은 그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려하여가 의미하는 바 그 깊이를 만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메시지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 계시다고 말함으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리스도는 한편으로 하늘에 계시며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오늘날 부활 안에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영원 안에 존재하는 분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또 다른 영역, 즉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선지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성육신으로 그분은 육신 안에서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통하여 그분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 계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체험적으로 그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압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분을 단지 그의 죽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더욱 그의 부활 안에서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10절의 연속인 11절에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뛰어난 부활이라는 표현은 난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전적으로 부활 안에 계신 분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평범한 부활이 아니라 특별한 부활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뛰어난이라는 접두어를 첨가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뛰어난 부활입니다. 뛰어난 부활의 정의. 뛰어난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옛 창조를 떠나 하나님 안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을지라도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을 떠나거나 하나님 안으로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오는 시대의 마지막에 모든 죽은 불신자들은 부활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은 그들을 옛 창조에서 이끌어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옛 창조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오직 한 종류의 부활이 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뛰어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옛 창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유일한 분이십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33년 반 동안 옛 창조의 몸과 환경 안에서 사셨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는 옛 창조를 뒤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옛 창조 안에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먼저 나신 자였습니다. 그의 육신의 몸은 옛 창조에 속했으며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옛 창조의 환경 안에서 사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자신 위에 옛 창조를 하나의 짐으로 지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히 옛 창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가 가지신 모든 것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뛰어난 부활의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는 이 뛰어난 부활을 알아야 하며 거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라는 바울의 말은 목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언급된 이 목표는 11절에 있는 뛰어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 목표에 이른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난 부활의 목표를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나는 목표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했으며 지금은 목표가 뛰어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목표라고 말하는 것은 8절과 9절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며 목표가 뛰어난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14절과 11절을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목표가 뛰어난 부활이어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이지만 특별한 목표는 뛰어난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의 목표에 도달합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는 다만 경주를 달리면서 오는 시대에 목표에 도달하기를 소망합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오는 시대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 그것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이 목표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1장 21절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사는 것은 목표인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것 또한 뛰어난 부활이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뛰어난 부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뛰어난 부활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령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를 매우 사랑한다 합시다. 그는 자신에게 이 사랑이 천연적인 것인지 부활 안에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들도 그들의 아내를 천연적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부활 안에서 그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의 사랑은 옛 창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뛰어난 부활을 사는 것, 즉 전적으로 옛 창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나는 젊었을 때 왜 바울에게 있어서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려워 보였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그가 당한 핍박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이들로부터의 반대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그를 방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년 후에 체험을 통하여 나는 내가 핍박을 이기는 것이 천연적인 사랑을 따르지 않고 뛰어난 부활 안에서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50년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 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나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나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사상과 습관을 지닌 천연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은 목표를 향하여 경주를 달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당신의 매일의 대화에서 얼마만큼이 천연적이고 얼마만큼이 뛰어난 부활 안에 있는가를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악하고 중상하는 방법으로 말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당신의 말은 천연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적극적인 것들을 말할지 모르나 당신의 말은 부활 안에서가 아닌 천연적인 방법 안에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행위나 윤리 또는 도덕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만 부활 안에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의 한 가지 성격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최근에 나는 나의 건강에 어떤 문제를 가졌으며 그것에 대하여 근심했습니다. 나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나 내가 이 약속 위에 서서 선포한 직후 나는 다시 근심했습니다. 나는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했지만 근심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내가 근심했는지를 압니까? 내가 근심한 것은 완전히 부활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부활 안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은 옛 창조에 속한 것이며 부활의 영역 안으로, 즉 새 창조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체험으로부터 완전히 옛 창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장 21절에서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우리는 단지 선포만을 가질 뿐 설명이나 정의는 갖지 않습니다.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뛰어난 부활을 사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봅니다. 우리의 행위와 말은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행위가 부활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말이 부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것이 부활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랑도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뛰어난 부활 안에는 옛 창조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의 신성한 요소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뛰어난 부활 안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활, 즉 그의 행동과 말은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있는 뛰어난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런 종류의 생활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의 갈망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어찌하든지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자신이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뛰어난 부활의 목표를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이 구절들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뛰어난 부활에 대하여 말한 것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옛 창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표가 뛰어난 부활인 것처럼 상 또한 뛰어난 부활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얻기 위한 것인데 비해 상은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오는 시대에서는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의 영이 죽어가는 우리 존재의 부분, 즉 우리의 썩을 몸에 생명을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 즉 뛰어난 부활의 실제임을 보았습니다. 그 영은 우리 존재 안으로 뛰어난 부활을 참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함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은 오는 시대 안에 있는 상, 즉 첫째 부활의 상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주어진 제일 좋은 옷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첫째 부활은 가장 좋은 부활이며 뛰어난 부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전적으로 옛 창조에서 나와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는 시대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상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늘 뛰어난 부활을 획득한다면 그것은 다음 시대에서 우리에게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로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의 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으로서 뛰어난 부활에 대한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상을 위하여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상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추구하고 획득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